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제 속에 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웠는데 참 감사한 거 사도행전 나타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죄인이라 장로 다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의롭다 보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이제 성가 연습을 마치고 제가 한 20분 동안 죄 사함 받은 이야기를 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청년들이 전부 깜짝 놀라, 아, 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내가 제3 의인이라고 하니까 누님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야 네가 뭐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 성경 안에서 내 모양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성경은 내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새로운 모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수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는 사실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성경책이 안디옥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한딴건 뭐라도 옥자가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가 위로 누님 둘을 낳고 난 뒤에 내가 낳았으니까 기뻐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옥수라고 후스로자 물가서 지었는데, 전그 이름 덕분에 학교 다닐,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놀림 받았어요. 옥수수 나무 열매 하고 뭐, 기찻길, 옥수수는 잘도 큰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라가면서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도한 곳이 그 비시디아, 그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이었는데, 이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또 비시디아에 갔는데 그 비시디아 지방에 그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 이제 굉장히 많은 구원받는 역사라는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안디옥이 길리기아 다소하고 가까워서 그 바나바가 사울이 구원받고 난 뒤에 자기 고향 다소에 있는 걸 알고 길리기아 다소를 찾아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또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그 선지자들 사도들이 모여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딱 하나님의 보냄을 받 안디옥의 교회에서 구보로로 내려갑니다. 구보로 내려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계속 흘러 어디로 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안식일 날 돼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어느 도시에 사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이란 데를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쭉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성산은 거의 다 이렇게 막 모였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냥 계시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아니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방인들의 복음, 이방인들을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1962년도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교회에서 난 어떻게 복음 전할지 잘 몰라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죄 사함 받아야 한다고 막 길에서 이제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길에서 우연히 우리 교회에 여자 청년, 이제 뭐 우리 같이 청년회 같이 하는 여자분인데, 어이 김 선생, 우리 이제 그때 그렇게 말하는데, 죄 사함 받아야 돼. 내가 그랬거든. 이 여자 청년이 전에 나한테 안 그랬는데 갑자기 야, 박선생 너 정신 차리라. 네가 목사님보다 낫나?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장로님 죄 내가 의롭다고 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박옥수 내가 지를 아는데 지가 죄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렇지만 제가 죄를 많이 짓긴 해도 죄가 없는 게 너무 분명했고 죄 사함 받은 내 삶이 달라지니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가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따 이제 바로 선교학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준비하게 됐는데 확실한 것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다른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을 알고 24절은 모르고 저는 이제 24절을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을 보면은 분명히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범치 않아서 아무도 없으니까 죄를 보면 죄인이 맞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24절을 보니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의인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 눈에는 23절은 보여도 24절이 안 돌아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24절이 들어오는 말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한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딱 이제 마쳤어요. 의롭게 됐다고 확실히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 하나님 의롭다는데 죄인이냐?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로마 3장 23절 의는 난이 하도 없으며 그것만 도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23절에 내가 죄인임이 틀림없지만 24절에 있는 말씀을 따는 의롭게 됐다. 의인이다. 천지 차이인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두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악이 많이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의롭다 하심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할 때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증거를 손에 못 잡을 봐라. 옆구리 창 자욱을 봐라. 이마에 가시한 자욱을 봐라. 이게 너희가 죄를 범한 그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죄의 결과다. 죄의 벌 받은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너희의 죄를 위해 형벌을 받아 의롭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래 갔기에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죄를 못 사하면 예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 죄를 산 그 사실 이제 성경을 통해 믿고 보고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가 씻어져 의롭게 됐다.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한 우리 의롭다는 의롭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었는데 내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믿고 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어렵다 하심을 얻고 나니까 내가 죄에서 멀어지면서 옛날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본 헬라인들은 구원만 놀라워가지고 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 연결 이하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을 만나가지고 데려와서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그 직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뭐라 하면 바울과 바나를 따로 세워가지고 보냈는데 바울이 구보로로 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곳에 안디옥이 두 곳인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또 다른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난 그래서 옥자가 달린 도시가 복받는 도시도 그렇게 저도 옥수라서 옥자가 달린 좋아서 감사한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전체가 바울이 안디옥에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그래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뒤에 보면은 이제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회당에서 바울이 안식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시민들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굉장했겠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서 바울이 이제 같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이 거의 다 구원을 받고 그 난데 또 대적한 자들이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 이제 김천서 복음전 대구 가서 조그마한 교회를 아주 변두리에서 시작을 해서 성도들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조평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참 놀라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반 정도는 조평사 사람들이 한 4, 50명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매주 목요일마다 조평 성경 공부하는 그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많은 그 거기 자매들이 구원을 받아 주를 섬기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일어나기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선산 우리 고향 시골이니까 죄사함에도 잘 목사님 모르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어렵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구에 와봐도 목사님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서울은 다르고 서울 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됐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 그래 부르면서 기도할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구약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 쭉 이랬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은 수양회를 갔는데 대덕 수양하지 저녁 설교를 마쳐놓은 어떤 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사는데 이분이 진짜 대학도 졸업하고 참 똑똑한 부인인데 남편이 한 번씩 때리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는 날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남편이 오면 또 때릴까 때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집을 나선 거예요. 돈도 집을 나서 당장 잠잘 곳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막 방황하다가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네 어려우니까 이제 물건도 훔치고 자꾸 이제 하나님 믿는 이 부인이 자꾸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자가 집을 나고 혼자 해서 그래 가지고 어떻게 와요? 우리 수양회에 참석해 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상담할 사람 찾는데 그 부인을 만나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집을 나오는 도둑질을 자주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무거워졌는데 거의 막 정신병자에 가까울 정도로 초조하고 막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날 저에게 제가 딴 이야기 안 하고 아주머니 마음이 쉴수 있는 좀 위로되는 말을 좀 했어요. 평안 좀 쉬시라고. 그냥 놔두면 바로 정신병자 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부인은 이야기를 하고 바로 숙소에 가서 잤어요. 그 이튿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마친 뒤에 찾아왔는데 부인의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이 그날 제사함 받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기뻐하는데 그렇게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저녁에 했던 것과 전혀 새 사람이 됐어요. 수양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나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서 있는데. 서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올라오겠다고 그러는 거여서, 아, 그러지 말고 내가 한 3일 뒤에 광주에 가야 할래. 그때 광주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광주 가는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저녁을 자기가 사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 광주교회 전화번호 주면서 혹시 우리 광주교회 내 저녁 식사 준비가 될것 같으나 물어보라는, 그러니까 광주에서 식사를 하니까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안 됐어요. 식사 마치고 이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식사 마치고 나니까 그때 칸타타가 하는 시간인데, 칸타타 시작이 한 30분 시간이 남는데, 이제 그 우리 그 모임에서 모이는 장소에서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식당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도했대요.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침 식당 오늘 수리하는 날에 하루 영업 안 한다 그러면서 왔다고요. 내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지금 오늘은 또 칸타타 안 된다 그런지 식사를 못 했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자주 이제 연락을 못 해야지.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사람들이 어떤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다가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한번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 살인죄에 연루돼서 16년 동안 교도소 안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16년이 다 마치고 석 달만 있으면 이제 나가는데, 아버지한테 편지, 아버지, 내가 이제 석 달이 나갑니다. 아버지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편지, 내가 몇월 며칠 나가는데 만나자. 친구들 만나고 오면 또술 마시고 그렇게 될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교도소에서 16년을 살고 나오기 3개월 전인데, 교도소에 제일 선한 사람 세 사람이 딱 하더라고요. 기독교 지도자, 가톨릭 지도자, 불교 지도자. 그분은 교도소 안에 거의 성자나 다름없이 사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종종 교도소 안에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있는데 보면 온갖 희생을 다 하면 너무 성자나 다름이 없는데, 그 사람이 교도 10년, 20년 있는 동안에 교도한 죄를 못 지으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자기 다 변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선하고 신실하고 좋은 분 나가면 또 죄를 짓고 돌아오는 거예요. 갈 때는 손 씻어 나 이제 변하잖아, 옛날 사람 아니야, 달라졌어, 그러면 나오는데 또 죄를 짓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무슨 편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가 이제 교도소에 있다가 자기 옆에 한 방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 진짜 죄 없느냐고. 없다고. 죄안 지었느냐고. 죄 많이 지었다고. 그 사람은 총으로 사람을 5명인가 6명을 죽였다 하더라고요. 정확히 한 방에 하나씩. 사연도 받고 왔는데, 신기한 게, 이 사람이 그렇게 평안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죄 없다 그래. 왜 죄 없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죄가 많은데 사람을 여섯 명 죽인 큰 죄인인데 그 죄를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죄를 많이 짓고 피해자들 많은데 늘 생각나. 한 번 죽으면 그만이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래 막 전혀 두려움 없이 나가서 이제 막 싸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누가 저 뭐야 이야기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미치겠는 거라요. 야 나도 가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하고 나도 그랬는데 나 죽으면 그만이지 그랬는데 한 번씩 자기가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피해자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막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한 번씩 조용히 생각할 때마다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 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막 너무 괴롭지만 방법이 없어서 거의 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니까. 같은 교도소 같이 한 방에 있는데 야 나도 이 진짜 고통에서 이 죄쯤 벗어버리고 싶다. 그 마음이 팍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다. 그냥 살인죄에 연루돼 교도소 오기는 왔지만 그냥 지냈는데 한 번씩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피해자 가졌다 생각하면 막 속이 막 썰일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이 재산 받는 나도 재산 받고 싶다는 마음이 막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째 제 사함을 받았는데 물어봤어.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는데 생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아, 되게 뭐 알아듣네 가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생전 태어나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 한 마디 도르질 않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딱 꺼내 주는데 죄사함 그 남의 비밀 그 책을 딱 주는데 책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후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더라고. 뭐 다른 사람 정신 먹고 저 먹고 하는데도 그냥 책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크, 그렇구나. 이제 밤이 돼 다 잠드는 밤 10시, 11시쯤 다 자는데 한 대목 다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크,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깨웠대. 아, 진짜 미안한데, 미안. 아, 내일 하자고. 아, 내가 진짜 미안하고. 그러니까 눈에 떠가지고. 그거, 그 말이잖아요. 가는데, 아, 딱이, 아, 예, 잘하고 말이야.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두 번 깨웠는데, 새벽에 먼동이 떠오르는데, 진짜 자기 한편 처음으로 느끼는 기분인데 먼데 떠오는 그 점에 자기 죄가 눈같이 이게 시들진 거예요. 아, 너무너무 놀랍다. 교도소 안에 막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극제인 뭐냐면은 기독교 지도자, 가톨릭 지도자, 불교죠. 다이 사람 진짜 선하기를 성자처럼 선한 사람인데 교도소 안에 죄를 안 짓잖아요. 왜안 지내? 못 짓죠. 교도소 안에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자처럼 교도소 안에 살았는데 문제는 교도소 나갔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어떤 날 6개월 만에, 1년 만에 성비가 빠져 한달 만에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지금 막 죄사함 막 교도 너무 좋은데 자기도 틀림없이 교도소 나가면 또 죄를 지고 여기 돌아와서 한편으로 교도소 안에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더니 막 자기가 이제 석 달을 교도소 나가는데 교도 나가가지고 진짜 가족과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데 불교 지도자, 캐토리 지도자, 가톨릭 저뭐 기독교 지도자 그분들은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선한 사람들인데 다시 도는 거 나도 틀리면 돌아겠구나. 내가 그 다시 교도소 또 남은 인생 평생 교도소 안에 삶을 보내겠다. 여긴 죽어도 안 돌아야 참 죽으면 죽지 안 돌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좋은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하겠구나. 생전 교회를 안 가봤어. 인도자 뭐 아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책 주소로 해서 저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연결 제 번호로 전화를 했더라, 교도소 안에. 목사님, 제가 석달 뒤면 교도소를 나가는데, 목사님 가르침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목사님 교회로 갈 테니까,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큰절 올려가야 하는데, 아무 내가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서 좋은 목사님 만나 거기 좀갈 다음에 한번 갈 거로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편지 했으니까 아버지가 해답이 왔다 하더라고. 내가 너참 보고 싶지만 참 보고 싶지만 네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면 내가 참겠다. 나한테 안 와도 된다. 목사님 찾아가라. 교도소 16년 살다가 처음으로 교도소 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내가 대전 살 때. 그래서 제가 그 빈방에 하나 그 이제 있으라고 이제 방을 주고 거기 생활하고 그냥 지내게 했어요. 이 사람이 제일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1년 동안 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렇게 행복했어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는 틀림없이 교도 다시 들어갈 사람인데 한달 됐는데 아직 교도소 안 갔다.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두달 됐는데 교도소 아직 안 갔다. 10달 됐는데 교도소 안 갔다. 1년 내내 교도소 안 갔다.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 변기 다 비누로 매일 닦고 청소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난 뒤에 신학교 돌아가셨어요. 신학교 돌아와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어요. 신학교 졸업하는 날, 교회 진짜 귀한 아가씨가 있어서 준선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이제 특히 교도소 가면은 보통 교사 뭐 성경 이야기 다 졸고 뭐 꾸벅꾸벅하고 장난치고 하는데 이분이 가면 뭐 정신을 뭐 어떤 한 시간 두 시간씩 해도 그렇게 좋아한다. 교도소 간 데마다 역사이란 기한 일을 이루는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비시디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다른 뭘한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제가 눈처럼 희게 씻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 곳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갔는데 서울 와서 처음엔 의정부 교도소를 갔어요.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가서 이제 재소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도관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제 마음에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너무 놀라웠어요. 성경 공부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제가 사했는데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돼야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만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도적이나 탐람한 자나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근데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악한 사단은 간교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사했는데도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뭐 수억 번못 박혀 죽어도 모자라지요. 예수님은 그 피를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줘서 영원히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는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단 죄를 다 사해 기억도 안 한다. 사해졌다 요할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죄가 사해졌고 죄인이 아닌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죽었는데 우리 죄가 남아있다. 죄 어떤 사람들은 또 원죄는 사했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씻어야 한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사합니까? 죄산 사망인데 저주받고 영원히 죽어야 죄가 사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음을 성경에 전한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죄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가 죄인이란 죄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 십자에서 우리 죄를 못 씻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씻었대고 그래요. 씻은 죄를 지었기 또 죄인이라. 그것도 씻어야 다 씻어야지. 예수 우리 죄를 씻을 때 어떤 죄 씻고 어떤 죄 놔둔 게 아니라 모든 영원히 완벽하게 눈가시 다 씻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때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다음 안식일에 막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성사님 거의 대부분 다 왔다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요. 저도 해외 나가 종종 이런 CLF나 이런 기독교 단체 모임을 가지고 목회자 모임을 하면은 천 명씩 이렇게 모여요.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 전에 작년에 내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 재작년에 그렇죠. 탄자니아에 갔을 때. 다르살림이 수도였는데, 탄자니아 수도를 옮겨가지고 장관님하고 우리가 아이와 의논할 일이 있어서 탄자니아 수도에 갔어요. 갔다 이제 그 장관님 만나고 의논 다 마치고 난 뒤에 다르살림에 왔는데, 제가 왔다는 이야기 듣고, 목사님들 한 2,00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쉬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앞쪽에서 사람 한 30명이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전 놀라서 왜 저러고 했더니 막 춤을 추다가 기뻐서. 아프리카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설교를 다 마쳤고 한 2시간 사이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목사 안 되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그 이해가 안 가요. 막 가슴이 찡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 장면 사진 찍어가지고 이번 우리 선교회 카렌다에 2월달 카렌다에 그 사진 올렸는데 그꽉찬 2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 막 마치고 일어나 막 기뻐서 어찔 줄 몰라 하는 그들 표정을 보면은, 전 막, 100번 죽어도 태어나 다시 목사 되고 싶, 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쉽게도 전 세계적 많은 기독교 교인들 아직 성경을 깊이 잘 몰라서,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죄인이라 그러고, 어떤 원죄는 씻고 자범죄는 우리가 씻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우리 손끝만한 죄를 못,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이 다 정리, 해결됐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아무것이 다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죄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도 다 씻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날 집회를 전했고 그 다음 안식일 거의 온 성이 다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막 전하는 거예요. 꼭 그러면 무슨 일에 두 가지 정세가 일어나는데 기뻐하는 사람하고 대적하는 사람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어디 어디 간에 복음을 전하면은 제사만 막 기뻐하는 사람 있고 제사 받지 못하는 막 비판하고 대적하고 그게 꼭 같이 어느 나라고 어느 시대고 그런 일들이 나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피지란 나라가 영국의 속국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영국 여왕이 피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부르고 지도자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여왕 폐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피지를 다스렸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피지를 다스리지 말고 예수님이 다스리기를 바란다. 피지에 많은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정말 내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받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피지를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그때 피지 3대 전부 여왕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 하더라. 여왕 폐하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당이 폐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피지가 영국으로 독립을 얻은 거예요. 저들이 2015년에라고 생각되는데 피지가 집회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피지 감리교 총본부에서 아론의 기쁜 소식 선교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 선교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교류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저를 통해 죄 사함 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감리교 본부에 와서 우리가 본부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재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난 기쁜소의 선교회는 그런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에 우리 IY 월드 캠프 할때 피지 감리교에서 목사님 한 분을 보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오라고. 목사님이 우리 캠프에, 아이 월드 캠프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피지 정부, 그 기독교 총회 그 보고를 했다 그러더라고. 뭐라고 보겠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가운데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교회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해운대 백사장의 저녁에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오기 때문에 홀이, 그런 수만 명 되는 홀이 없으니까 해운대 백사장의 저녁 행사를 하는데 아침부터 눈이, 참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 근데 우리가 이런 비가 쏟아져, 거기는 장소 없고 바닷가 모래사장인데 굿뉴스 미션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았다는 거지, 이분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비 오지 않은 키로 않도록 기도를 하더라. 이 사람 놀라운 것은 비 오지 않도록 기도는 비가 그칠 걸 믿더라. 놀랍게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모래사장에서. 행사 한 시간 전에 비가 다 그치고 하늘이 확 흔해지더라. 우린 자주 그런 적이 있었거든. 저 해운대 살 때. 작년 우리가 캠프를 한번 못했. 작년까지 계속 작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집회 행사를 마치고 한 시간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 놀라운 것은 몇년 전에 제가 피지에 갔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피지 막 홍수가 너무 나가요. 막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내가 가는 그날부터 비가 다 그친 거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진짜 우리 집회할 때 비가 다 그쳐버린 거야. 전날까지 막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돕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 성 사람들이 거의 다가 와서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대적한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가 사도행전 13장 가운데서 감사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22절에 이야기하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먼저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마음이 높아지 어느 날 하나님 아말렉을 치라 하는데, 하나님 아말렉에 남녀와 소아와 유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의 아각 왕도 쳐 죽이지 않았고, 그 소나 양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남겨두고 쓸먹고 가치 없는 것만 죽인 거예요. 우양과 소기, 소, 나귀, 남녀 죽이나, 우리 소의 육신을 다 멸하라 이런 뜻이, 영을, 영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인데, 그녀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택했다,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서 한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진 생각이 어떠한, 우리 결심이 어떠한, 우리 각오 어떠한, 아는 게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귀한 종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내가 망하고 날 믿어 안 되는 사람이 깨우친 뒤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도 하나님 천 가지 만 가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이 되고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된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 달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 마음의 능력이, 하나님 마음 안에 모든 은혜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성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